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즘에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이 관심 있는 말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용어죠. 칵테일 파티 같은 것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 관심이 있냐 하면 누가 내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면 나랑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 소리 하는 거가 들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뭐 쉽게 이해들이 가실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아무리 멀리서 있어도 누군가 내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귀가 쫑긋해지지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대화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분야가 즉각 반응이 나타나죠.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울면 여러 엄마가 뛰어가지 않습니다. 딱 한 명만 뛰어갑니다. 애들 울음소리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비슷한데 엄마들은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울음소리 듣고 분간해 냅니다. 그리고 한 명만 뛰어가게 돼요. 거의 본능에 가깝죠.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는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만 그 아이의 음성을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의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가지면 임산부들은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임산부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요. 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냐면 교인들이 눈에 들어와요.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교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은 늘 아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 입장 이해해주고 관심 갖고 서로 돌봐주죠. 또 호렙의 심정 가부가 안다고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엔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심 분야에 우리의 가치를 쏟아놓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좋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근데 어디에 정말 관심이 많은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내가 귀 기울이는가? 성도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소리냐 하면 늘 우리 욕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소리들이죠. 선하지 않은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들 가운데 정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이래야 되지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욕심의 소리, 선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에 늘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해요. 마음은 원인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로 증명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밭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있는 말을 해요. 참 좋은 말을 해요. 덕스러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본인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참 괜찮은 이야기들이 공허해지고 맙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죠. 전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는지 또 내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일주일 동안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고 어디에 관심을 정말 제일 많이 쏟았나? 그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막 가장 쉬운 측정 방법은 내가 평상시에 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또 내가 평상시 여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내가 한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휴가를 한 6개월을 얻게 된다면 나뭘 하고 싶은가? 아마 제일 쉬운 측정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한 100억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쓸 건가? 뭐 생각인데 한 1000억쯤 해보죠. 1000억을 줬어요. 나뭐 하고 싶은가? 1000억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은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지. 여러분, 냉정하게 그 생각, 그 시간, 그 물질에 내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나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마음을 좀 쏟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대충 봐도 한 7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1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명 중에 7명이 모였어요. 이들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구체적인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해는 끝이 나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박해 상황이고 어렵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이긴 합니다. 제자들 몇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여럿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한마디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말을 꺼낼 때는 늘 생각하고 주의 깊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근데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다. 굉장한 칭찬을 받죠. 정말 그때 베드로가 참 일생일대 말로 홈런을 한번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수제자로 등극하는 듯한 장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언제 처음 만난 겁니까? 고기 잡을 때입니다.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만나셨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 또참 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버렸던 배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고기잡이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우리들이 볼 때, 참 아쉽다, 이런 장면들을 소개를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제자들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게 야구에서 병살타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배 타러 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 이거죠. 한 사람 참 중요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 또한 전도회에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과 가까운 믿음의 동료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 되는 거 금방 쉽죠. 누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 전체가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금방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주님 기다리자. 우리 한번 주님 사랑 안 해도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한번 기다리고 주님 다시 만나길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자.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반응을 할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가자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만 쓴 거죠.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과 유사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떠난 인생,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어떤가? 살아있지만, 고기 잡고 애는 쓰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허하죠. 안타깝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속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인생이죠. 그 타종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맞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정확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빈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공허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간 거 아셨어요. 배 타고 있는 거 아셨어요. 보셨어요. 고기 잡았냐? 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알고 물으시는 거 확인하시는 거 확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허합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이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요. 멀리 있고 지금 밤에서 이제 새벽으로 되고 있을 때 뭐 잘 안 보이겠죠. 목소리도 잘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셨을 때 이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럼 언제 고기 잡히는지도 알고 고기 이렇게 해서 못 잡았으면 오늘은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더 던졌을 것 같아요. 한번 던지자.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꽉 찬 거예요. 153마리 잡았다 이게 써여 있죠. 그 이 장면을 보고 우리 한국에 기업했던 분이 볼펜에다가 153 모나미 볼펜 그분이 참 어려울 때 그거 해서 정말로 참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났던 이 말씀입니다. 그럼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큰 사건이냐면 고기 잡아서 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공허했던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 잡았다, 돈 벌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공허함이 다시금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특별히 요한이라는 제자가 감각이 있었어요. 주님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 한 번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꽉 찼으면 이건 주님이다. 주님 말고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숯불을 펴서 떡도 구시고 생선도 잡아서 좀 허기진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옛날 배너나 커바디스나 보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 무슨 문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셨어요? 물고기 문양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저런 물고기가 이제 영어,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그 이니셜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익투스는 처음에 나오는 예수스의 첫 번째 이니셜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데오스, 이건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 이건 아들,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이런 이니셜이에요.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다시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세요. 사랑을 나타내주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참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랑 저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저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밥은 고사하고 빨리 불러서 다 야단쳤을 거예요. 모래밭에서 다 엎드려 뻗쳐 시켜서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어떻게 배신한 것까지 십자가 앞에서 배신한 것까지는 좋은데 부활하고 나를 만나고 손에다 손에 있는 못 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어떻게 다시 고기 잡으러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야단치고 속상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 대우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밥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밥 차려주셨을 때? 그잘 모르겠어요. 아마 목이 메어서 잘못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도 이 마음이 많죠. 주님 앞에 서면 두 가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두 개가 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세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고민했다, 근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번엔 얘기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사랑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 사랑의 한계를 아십니다. 내 사랑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속깊은 마음이 다 묻어져 있어요. 주님이 왜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새벽에 보는데요. 그 집필진들이 참 좋은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잘못했다라는 언어를 끌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해석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싶은, 우리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싶은 얘기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들으시고 싶으시냐면 사랑합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단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최고의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더 얘기를 하세요. 이젠 그 사랑이 뭐로 바뀌냐면 주님은 그 사랑이 사명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막연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지 않겠니? 내 양을 치지 않겠니? 내 양을 돌보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 사랑의 관심의 대상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너의 사랑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돕고 싶으면 그것이 나의 돕고 싶은 마음이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늘 우리에 대해서 들려지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사랑하는가. 그 소리가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극히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취향을 따라서 살아요. 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요. 내 관계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용납되는 것만을 사랑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물으시면서 사랑한다니까 주님의 사랑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양, 내 사랑의 대상. 이젠 네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사랑에 죽어 돌아가는 목소리로 예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낚시하던 고기잡이 하러 가던 베드로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왜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와 유사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을 들으시고 싶어 했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내 사랑의 대상에 너의 사랑을 좀 나누며 살지 않겠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인생의 참 목적을 참 어떻게 보면 상실하고 방황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증인의 사명이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 원하시는 말하고, 주님 원하시는 생각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좋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벗삼아서 한날 한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